네, 어제 우리 일남 선교회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수양회를 갔다가 점심을 먹는데 반찬 중에 콩가루가 나왔어요. 콩가루 아시죠? 예, 콩가루가 나왔는데 어느 한 분이 그 콩가루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먹으면 집안이 거덜납니다. 그러대. 콩가루 집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흔히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면 집안이 하나로 뭉치지 못할 때, 예, 콩가루 집안, 그런 말 하죠. 밀가루는 잘 뭉쳐지는데, 콩가루는 잘 뭉쳐지지 않죠. 예, 혹은 모래알 같다. 이런 말 합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모래알 같았어요.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 땅을 다 지파별로 차지했는데, 이 열두 지파가 진짜 콩가루예요, 콩가루. 우리나라 뭐 지역 갈등은 저리 가랍니다. 뭐 이렇게 한쪽 지파에 어려움이 있으면 똘똘 뭉쳐야 될 텐데, 내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걸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를 잘 보면, 어느 지파에 전쟁이 생기면 다른 지파들은 열중시하고 그냥 구경해요. 신경을 안 써요. 완전히 나눠요. 심지어는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나중에 이제 사사기 뒤에 가면 자기들끼리 막 전쟁하고 이러지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고, 모래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한테 자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두 지파지만은 이게 뭉쳐지지 않으니까 막 동네, 이 지역의 주어 민족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늘 공격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열두 지파 전체를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정권을 세워서 주변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시기로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왕이 맞다는 것을 사울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사울은 가만히 있다가 사무엘 기름 부으면서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왕이란 걸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징조가 있었어요, 그죠? 길 가던 사람이 뭐 이렇게 떡을 준다거나, 또 선지자를 만났더니 바울이 성령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거나, 또 아버지의 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은, 아, 사무엘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나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사울이 확신을 했어요. 그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삼촌이 사무엘이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열두 지파를 모아놓고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사울입니까?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웁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열두 지파를 다 나오게 해요. 열두 지파 대표를 나오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게 하는 겁니다. 열두 지파가 제비를 딱 뽑았는데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뽑히는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가 또 뽑다 보니까 또 결국에 뽑고 뽑고 하니 결국 마지막으로 탁 뽑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인 거예요, 사울.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야,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는 딱 드러났는데,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아, 이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건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지파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실망. 왜? 열두 지파 중에서 제일 숫자가 작은 사람 지파가 베냐민 지파니까 거의 망해가는 지파고, 또별볼일 없는 집안 출신이니까 저 베냐민 지파 출신이, 기스 집안 출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면서 사울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더군다나 그날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왕으로 뽑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밝히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짐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왜요?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없어서 수치심이 있어서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저런 사람이 왕이 되겠냐고 열두 지파를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 있는 저 사울이 저게 뭐 하겠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는 절대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울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떡하겠어요? 이제 왕이 되었으면 왕노릇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세금을 걷고 병사들을 배치하고 훈련시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왕궁을 짓고 이래야 될 텐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농사 지었어요. 집에 가서 원래 하던 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참 사울도 난감하고 사무엘도 난감한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자기는 왕 되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사울이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몇 가지 징조가 그릇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확신했고 더군다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왕이라는 것이 확정됐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사울은 이게 뭔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면 뭔가 형통해야 될 텐데 이게 뭔가?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왜 나는 왕궁을 짓지 못하고 농사만 지어야 될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사울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일이 더 꼬일 때 별로 그런 게 없죠, 그죠? 항상 잘 형통하던가요? 그죠?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이상하게 반대도 많고 이상한 일이 꼬일 때가 있단 말이죠. 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사울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울만 그랬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무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왕으로 세워라. 그죠? 분명히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무엘도 되게 쑥스러운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했나? 내가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하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하는데 일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 뜻 순종하면 잘 되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반대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자,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 동쪽, 베레아 쪽에 있는 지역을 차지했던 민족입니다.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두 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을 세웠죠. 그죠? 그 중에 한 민족이 이 암몬이에요.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나중에 다윗 때 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암몬은 이미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가 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 이게 만만하거든요. 열두 지파지만은 모래 아래니까 저 우리가 땅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야베스 그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제일 동쪽에 그 당시 동쪽에 있었던 도시인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제일 동쪽 끝에 있으니까 잡아먹기 좋죠. 그래가지고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어요. 딱 그 성을 포위하고 멸망시키기 직전입니다. 직전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우리가 항복하겠다. 우리 항복하겠다. 살려달라. 우리가 당신들 잘 섬기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식량을 바치라면 식량을 바치고 가축을 바치라면 가축을 바치겠다. 우리 항복한다. 항복. 이렇게 길라잡에 사람들이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왕 나하스가 항복한다고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너희가 항복했지?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을 거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 오른쪽 눈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활을 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쏩니까? 한쪽 눈을 감죠, 그죠? 총 쏠 때는, 활을 안 써보셨겠구나. 예. 총을 쏠 때나 활을 쏠 때는 정확하게 개장하기 위해서 한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뜨고 합니다. 그죠? 오른손잡이는 대부분 다.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활 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활 쏘기가 어려워져요. 또, 전쟁할 때는요,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어요. 그죠? 근데 방패를 들면 딱히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 눈이 안 보이면 고개를 많이 내미니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활도 못 쏘고 방패를 들고 싸울 수도 불편해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뭐냐, 너희는 전쟁할 생각 말고 농사나 지어라.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 서쪽에 있는 우리 열두 지파 백성들한테 편지를 보내겠다. 전령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낼 텐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보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오른쪽 눈을 뽑고 너희들의 식민지로 삼아라.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평소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런 제안을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뭐 일주일 기다릴 게 뭐 당장 잡아먹어버리지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암몬왕 나하스가 그래 내가 일주일 줄 테니까 너희들 저 서쪽에 있는 열두 지파한테 편지 보내라. 편지 보내가지고 너희들 도와달라고 그래봐라. 왜 이랬을까요? 예? 예,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이 있었냐 하면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늙었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노릇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뭐하고 있었지요? 농사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짓고. 왕이 뭐 병사들 모은 것도 아니고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왕궁을 세운 거다. 농사 짓고 있으니까 아이고 뭐 농사 짓고 있는 왕 그 뭐 하겠나 싶으니까 또 열두 지파는 서로 모래알 같으니까 아이고 편지 보내봐라. 어느 지파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느냐. 내가 일주일이 아니라 일곱 달을 기다려도 너희들 도와주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자신이 있었어요. 또 지금까지들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암몬왕 나하스는 자신을 갖고 그래 편지 보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은 열두 지파한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암몬으로부터 포위당했다.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편지를 열두 지파한테 딱 보냈어요.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4절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예. 소리를 높여 울었다. 예. 주로 남자들일 텐데, 그죠? 남자들일 텐데. 소리를 뿌렸다. 왜 울었을까요? 예. 왜 울었을까요? 이 기브아는요, 베냐민 지파들이 주로 살았던 동네예요. 그 베냐민 지파의 여성들의 3분의 2는 길르앗 야베스 출신들이에요. 그 사사기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해가지고 민족적으로 심판받을 때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만 남았어요. 그때 이제 배우자가 없으니까 길르앗 야베스에서 처녀 400명을 뽑아다가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죠? 그때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은 그 길르앗 야베스가 자기 외가예요, 외가. 어머니나 할머니의 고향인 거예요. 친정인 거예요. 어머니나 할머니의 고향 외가인데, 외가집 사람들이 지금 멸망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걸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 우리 외가집 죽게 되었다. 가자. 이렇게 싸우러 가야 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힘을 어떻게 해? 마음은 울 것 같은데 싸우러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 암몬족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한 다음에는 다음에 어디로 오겠습니까? 동쪽으로 계속 땅을 넓혀올 거니까 아이고 우리도 죽겠구나. 급에 질려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 할머니들의 고향인 친정인 길르앗 야베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울고 또 거기가 함락된 다음에는 우리 차례구나 싶어서 겁이 나서 울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 사울은 뭐 했을까요? 자, 5절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의 말을 전하니라. 자, 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사울은 뭐 했죠? 소를 몰고 왔다. 뭐 했다는 말입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게 왕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예, 이런 그런 말이 있죠. 우리말에 가오가 나온다. 가오. 가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오 잡는다. 아, 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몰라야 된다. 사실 그게 일본어예요, 일본어. 일본어에서 카오라고 하는 그 일본의 체면 얼굴만 나온 건데 이게 우리말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가오 잡는다, 가오가 나온다 이런 말 쓰는데 일본어입니다 그거. 하여튼 왕으로서의 가오가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왕으로서의 품위가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뭐하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소를 몰고 있으니까 그죠? 예, 소장사도 아니고 예, 참 안 어울리는 모습이죠. 왜? 그건 뭘 말합니까? 사울은 전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왕으로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왕으로서의 권세나 품위가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분명한데 왕으로서의 권세나 품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소 몰고 농사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우리 외갓집이 지금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이제 우리한테 쳐들어올 텐데 어떡하냐.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평소에 사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삼촌이 너 사무엘 선지자 때 무슨 말을 들었냐 그러니까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그죠? 왕으로 뽑혀도 나서지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대꾸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참 소심하고 그죠?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 이번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요. 대인관계에 늘 소심해서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라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서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 앞에 나와서 노래하라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죠? 꼭 그런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이게 평소에 사울이라면 백성들이 그 야베스의 편지를 듣고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봤으면 야, 내가 왕이지만은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왕이지만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아무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암몬 사람한테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소를 몰고 도망가야지. 그죠? 빨리 소 몰고 숨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울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예? 겁 많은 사울의 정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예,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엄청난 화가 팍 났단 말이야. 그죠? 예, 엄청난 화가 났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막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예, 사울이 자기가 몰고 오던 소 한 결이 소 두 마리를 갖다가 각을 떠요. 각을 팍 떠가지고 각 지파들한테 보냅니다. 보냅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다 이렇게 된다. 너희들의 소도 다 각을 떠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평소 같으면 사울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숨어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그런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올 거다. 그래가지고 소 12마리를 각을 떠서 12지파한테 탁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지금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지 않는 지파들은 모든 소를 이같이 해버릴 거다. 그 백성들이 볼 때 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찢어질 것 같거든요. 겁을 내가지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8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울이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8절 시작. 사울이 벳에게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예, 12 지파에서 33만 명이 모였다. 어디서? 벳색. 벳색은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도시는 길르앗 야베스, 왼쪽에 있는 도시는 벳색입니다. 벳색.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벳색. 벳색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33만 명이다. 이 말은 아, 사울이 몇 명이 모였는지 세어보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개수한 거니까 이것은 모인 사람들을 조직화했다. 이 말은 조직화했다. 10명당 1명씩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고 만부장을 세워서 지휘 명령 체계가 조직되도록 병사들을 조직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그죠? 33만 명이 모였는데 이 33만 명을 자기 명령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화했다. 명령 체계를 만들었다. 사울의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나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제 자기들 찾아온 전령을 보냅니다. 야베스 사람들한테. 내일 낮까지, 내일 햇빛이 뜨거울 때까지, 내일 대낮 뜨거울 때까지, 내일 오후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울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나는 전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나는 전쟁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나는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일 오후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전령을 통해서 연락을 보냅니다. 이건 뭐냐면, 사울이 대단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믿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시작.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라.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니라.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예, 내일 오후에 공격한다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저기 한참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사울은 병사들을 3대로 나누었다. 10만 명씩 딱 나누어가지고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해서 적을 공격해서 자고 있는 적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대승을 하게 되죠. 이것은 사울이 굉장히 전략적인 군사적인 지혜를 갖게 되었다. 지혜. 굉장한 지혜죠. 사울은 한 번도 전쟁해본 적이 없는 사람, 농사만 지은 사람이에요. 농사만 지은 사람인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어요. 지혜. 그죠? 이 하나님 주신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백성들이 보고 사울의 모습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용기가 있다. 지도력이 있구나. 어? 그리고 이 참 믿음이 있고 군사적인 안목과 리더십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있네. 이러면서 그때 우리 제비뽑기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 반대한다고, 사울 명령에 절대로 안 따르겠다고 그때 맹세한 사람 누구냐고, 그놈들 다 끌어내 죽여버리자고 나온 거예요. 분위기 역전되어버렸어요. 그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그 나쁜 놈들 내게 불순자 놈 다 죽여버리자 이랬을 텐데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승리한 날인데, 오늘은 기쁜 날인데, 기쁜 날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버려 둬라. 관용을 베풀어요. 관용. 그런 모습 보고 얼마나 백성들이 좋았겠습니까? 그죠? 이야, 우리 왕은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는데 관용도 있구나. 그죠? 좋아했겠죠. 이와 같이 사울의 모습이 참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죠? 예. 두려움 많고 겁이 많던 사람이, 예, 용기가 있고 의분이 있고, 그죠?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전략적 지혜가 있고 또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관용을 베푸는 관용, 너그러운 마음, 포용력이 있구나. 아, 이 사울의 인격, 그 사울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 사울의 능력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죠? 이 사실 저희 전쟁이 한편으로는 이게 위기였는데, 그죠? 위기였는데, 국가적으로는 위기였는데, 오히려 이 전쟁 때문에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죠.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왕위 대관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인정을 안 했어요. 네가 왕이네? 아이고, 네가 뭐 왕이냐? 너 혼자 해라. 다 가버렸어요. 아무도 인정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야, 사울 저 사람 왕이 될 만하구나. 용기가 있고 지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관용력, 포용력이 있고, 야, 대단하다. 왕으로 세우자.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왕위 즉위식, 대관식을 길갈에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 화목제는 뭐냐면 전쟁에 이겨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 예물이에요. 감사 예물.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뭘 감사했을까요? 뭘 감사했을까요? 예? 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게 지혜 있고 이렇게 유능하고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목 제물을 드렸다. 그죠? 드렸다. 그리고 사울과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기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핵심은 뭐냐면 10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다가 11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었다. 진정한 왕이 즉위식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배경은 뭐죠?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사울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그죠? 사울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사울을 무시하고 경멸했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야,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예, 감동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세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열등감, 수치심, 자신이 없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 바뀌었어요. 탁월한 지혜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6절,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일어났다. 원래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인데 의분이 일어난 건 뭐냐?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분노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셨다. 성령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다. 또 성령께서 병사들을 잘 조직할 수 있는 명령 지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지도력을 주셨다. 전략적인 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또 사울에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 포용력을 성령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또 뭐가 있냐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죠?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달려 나왔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소를 각을 떠가지고 백성들이 보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싸우러 가자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혼자 해라. 너 왕이잖아. 너 혼자 해라. 이랬을 거예요. 그죠? 왜?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편지를 보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겁이 들쿵 난 거예요. 야, 우리가 사울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저 소처럼 찢어져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이 임했다. 그 두려움을 누가 주었다고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을 사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던 백성들의 마음에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사울이 설득한 게 아니에요. 제발 나를 좀 따라주세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니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충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런 보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그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성령님은 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죠?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참, 사람이 안 변해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 같아요. 사람. 그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은 10년 가도 안 변해요. 남편들 안 변하지요. 그죠?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 40년도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변하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니까 변하더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악한 본성대로 행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말입니다. 악한 행실이 끊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악한 행실들 성령 받으면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20년 가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울이 변한 것처럼 사람이 변합니다. 겁쟁이요, 소심하고 자신감 없었던 사울이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지도력을 가진 포용력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잔소리 하지 말고요. 아이고, 도와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왜 당신과 개연해가지고, 이 말고, 그냥 기도하셔야 돼. 예? 남편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죠.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게 제일 확신한 길이에요. 그죠? 잔소리, 부인의 잔소리 때문에 변했다. 이런 사람들은 신문에 나와야 돼요. 신기한 일이니까. 그죠? 부인의 잔소리 때문에 또 독해지면 독해졌지 안 변합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아이들도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그죠? 아이들도 성령 받으면 변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월이 가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직분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도 변해야 된다 합니다. 우리도 변해야 된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돼서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닮아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죠? 내 성격, 내 성질 다 내려놓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기도를 통해 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요.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장이에요. 성경 많이 하는 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직분 받는 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성장이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라.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주님이 내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겼는데 나도 자신이 없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속상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아이고 저분은 나이만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분은 직분만 있다고 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속상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셨을까? 답답하지요. 그죠? 사울과 사무엘도 그랬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위기가 닥쳐왔어요. 암몬이 공격해오는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위기 때 물러서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더니 성령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명 감당하는데 직분 감당하는데 나도 자신이 없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괜히 사람들 잡지 말고 그때 일부러 허세 부리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때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불신하고 비판하던 사람들도 변화시킬 때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거들랑 그게 확신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조차도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도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일상적인 생활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받으신 여러분, 직분받으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눌려서 겁이 나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공작이에요. 마귀의 공작. 능력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죽지 말고 눌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고 계속해서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도록 더욱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